굉장히 성도님들이 많군요. 저는 적은 줄 알았어요. 네. 농담입니다. 네, 좋은 아침이죠. 제가 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안식이지만 특별히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에게 시작된 새 창조의 은혜를 함께 공동체가 확인하고 선포하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를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정말 하늘이 땅과 만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공간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늘의 충만한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시간 전에 이제 쭉 예배 순서가 있었는데 제일 아름다운 순간은 우리 아기. 정말 막 마음이 너무 기뻐요.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그 아기가 앞으로 살아갈 그런 미래에 대해서 막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오늘 예배 참석하시고 이제 지난 금요일, 토요일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녹화 다 하셨죠? 한번 그 녹화를 통해서 뭐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개인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 개인이 신앙생활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가면 힘든 것도 굉장히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요한복음 말씀, 공동체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눈다면 또그 은혜에 동참한다면 이 게인스빌 한인교회가 정말 더 생명의 공동체, 이미 잘 해오고 계시지만 좀더 업그레이드된 공동체를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오늘은 이제 20장 22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제 좀더그 맥락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11장부터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그 11장부터 특별히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두 가지 중요한 그런 그 주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제가 이제 강조한 건 뭐냐면 큰 그림을 가지고 읽자. 성경을 전체 읽을 때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그 그림을 가지고 전개가 되는가. 제가 드렸는데 좀 반복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처음 시작하는 게 에덴에서 시작하잖아요. 창조의 그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이제 에덴인데 성경이 끝나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도 에덴 모티브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마치 보자기를 싸듯이 우리가 이걸 인크루지오라고 하는데 딱 이렇게 에덴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싹 쌓아집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성경 전체를 그 에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읽어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을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함께 나눴으니까. 근데 여기 불을 왜다 껐습니까? 여기 달 보이라고? 좀 어두워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두워 보여요. 그래서 좀 불을 켰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끈 건 아니죠? 아, 평소에 이게 끄고 예배 드립니까? 아니죠. 사고네. 자, 요한복음에 좋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밝아 보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지요? 아시죠? 태초에라는 시작 말씀을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그 문구 앞에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가 추정해서 적절한 말을 덧붙이면 종말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종말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배경에서 생각해 보면 단순히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간을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에덴의 회복, 창조 회복을 향하여 가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게 다 준비의 과정입니다. 준비의 과정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성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이와 같이 종말에 태초에 활동했던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새로운 창조를 이루게 된 그 과정과 시작과 그 승천을 통한 또 성령의 오심을 통한 그 사역의 완성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 에덴이라는 주제, 에덴이라고 하는 그런 안경을 끼고 보셔야 제대로 요한복음의 내용이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와 사랑이라는 주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따로따로 놓을 수가 있어요. 아, 기도.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사랑. 사랑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맥락인 거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왕적인 그 통치의 위임이에요. 에덴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은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왕적 통치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셔서 그 아담에게 그걸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아, 우리 생각에는 이왕 들어가게 하신 거 가나안 족속들도 다 멸하게 하여 주시지.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가 가서 정복해라. 위임하신 거죠. 뿐만이 아니라 에덴에서 아담과 하나님은 소통의 그 어떤 막힘없는 관계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새 창조의 그 시대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의 특징입니다. 소통,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 시대, 새 창조, 새 에덴의 환경에 매우 충실한 것이고 그걸 누리는 아주 현실적인 현장이에요. 그런 맥락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또 기도가 그 동기가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겠죠. 예, 기도하고 싶어지시죠. 그다음에 사랑이에요.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에덴의 정서입니다. 여러분, 에덴 우리가 이제 창조란 뭐냐 이렇게 규정할 때 여러 가지 드러날 수 있지만 최근에 학자들이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서입니다. 질서. 1장 1절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근동의 세계관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창조 전에 이 우주라고 하는 그런 그 존재가 물로 가득 찼다고 생각을 해요. 물로.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물이 어떻게 됩니까?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지고 아래 물에는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고 바다에 사는 생물을 나눠지고 육지에 사는 생물을 나눠지고 빛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그런 모든 과정이 뭘 보여주고 있냐면 order, 질서, 예, 질서예요. 그래서 창조의 본질은 뭐냐면 질서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특징은 뭐냐면 질서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란 말이 말보다는 에덴 정원이라는 말이 정확하죠? Garden of Eden. 우리말로는 에덴 동산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정확한 번역은 가든이에요. 정원이에요. 여러분 정원의 특징이 뭡니까? 잘 아시죠? 정원과 야산의 차이점이 뭐예요? 야산. 질서냐 무질서의 차이예요. 정원. 예. 그래서 에덴의 그 느낌은 질서입니다. 질서. 근데 이 질서를 지배하는 정서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타락했을 때 가장 최초로 발생하는 게 뭐냐면 살인입니다. 사랑의 반대. 살인. 그 살인은 결국 무질서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질서가 깨지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질서가 깨지고 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자연과 자연과의 관계. 이 질서가 깨지면서 무질서가 오게 되고 여기에 이제 미움과 증오와 용서치 못함과 이런 것들이 막 얽히고 설키면서 이 세상이 정글과 같은 그런 시츄에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덴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이번에 자주 언급되는 엔트로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상승형 상승. 무질서가 막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새창 우리 가운데 새창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가만히 놔두면 무질서로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질서를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을 받는 거지만 믿음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무질서를 질서로 그래서 그 질서의 본질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한번 테스트 금방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해 보세요. 마음이 확 혼란이 오죠. 매일매일 경험하시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그 2시, 새벽 2시나 3시쯤에 조심하세요. 제일 감정이 혼란스러울 때예요. 그럴 때 뭐 결정하지 마십시오. 막 누군가를 미워해. 막 누군가를 증오해. 그럼 뭔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 나는 그 사람을 절대로 보지 않겠다. 거기 꼭 2시나 새벽 2시나 3시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냥 뭐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 사랑이라는 주제 이것을 새 창조 에덴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주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한복음 강의 들으시고 이제 소그룹으로 이런 것들을 나누시려고 할 때 같이 읽으면서 이 에덴이 에덴 모티브로 예, 뭐가 이제 에덴이 에덴 주제라는 것을 제가 이제 강의 미처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읽으시면서 같이 나누면 굉장히 좀 좋은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목사님이 저한테 한 시간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설교를. 괜찮으시겠어요? 네. 오늘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수지 맞았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구조는요. 이제 항상 저는 이렇게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봐야 좀 부분적인 것들이 좀 잘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보신 분들은 복습해 주시고 안 보신 분들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요한복음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부터 10장과 11장부터 20장으로 나눠져요. 크게. 그래서 1장부터 10장은 태초에 로고스가 활동했고 태초에 활동했던 그 로고스 말씀이 종말에 나타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종말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그 로고스의 출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장 1절에 태초의 로고스가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나타난 이 로고스의 출현은 태초의 창조의 사역에 활동했다는 것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룬다는 그런 당연한 결과를 논리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패러렐이 되잖아요. 서로 평행이 되잖아요. 근데 단순한 평행이 아니라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상승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 4장까지는 가나 혼인잔치 사건,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한 그런 계시의 말씀, 그 4장에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새 창조가 어떻게 계시되고 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한 개인에게 새 창조가 이렇게 경험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봤고요. 5장부터 10장까지는,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와 은혜, 새 은혜와 옛 은혜와의 충돌은 없었어요. 그런데 5장부터 10장에 보면 새 은혜가 임했는데, 새 시대가 임했는데 옛 시대의 기득권에 안주해서 그 새 시대의 은혜를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그 어리석은 그 당시의 청중들, 그 당시의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부터 10장 역시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죠. 38년의 병자를 치료하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과의 비교가 되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그 성령을 통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수의 강, 그것이 에덴에서 흘러내리는 네 개의 강을 성취하는 그런 그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8장에 보면요, 1절부터 10절까지 성전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 여인을 정죄해요. 예. 사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정죄의 장소입니까? 용서의 장소입니까? 용서의 장소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의 그런 본질을 왜곡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으로서 오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시죠. 그래서 새 시대와 옛 시대에 의 그런 대조가 역시 그 사건에서도 보여지죠. 9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용된 자를 치료하십니다. 근데 그 치료받은 그 소경을 보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너 날 때부터 소경 아니었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건을 폄하하려고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소경된 자를 치료했다면 자기들이 갖고 있던 권위, 그것을 예수님에게 뺏길까봐 상당히 노심초사했던 거죠. 네.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과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은 새 시대의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소경은 어둡죠. 어둠이죠. 네. 예수님이 그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9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이 사건과 함께 하십니다.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와 사건의 대조가 나오죠. 이것도 역시 새 시대의 은혜와 옛 시대의 그 새 시대를 수용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쫙 읽으시면 아, 이 흐름이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은혜의 grace against grace 그의 그런 패턴을 거기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가 grace against grace로 했는데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반하는 은혜 grace against grace로 읽어야 된다고 제가 금요일에 첫날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그거 설명하려면 또 30분 확 지나가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녹화된 동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11장부터 20장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이 딱 맞춰져요. 10장까지는 새 시대라고 하는 그런 포괄적인 주제를 표적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쭉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줬다면 11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아주 구체적인 그 사건에 초점이 쫙 맞춰집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3장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비적 사건이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시 내지는 예고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 여러분 마리아의 향유 붓는 사건이 나오죠? 읽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옥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옥합을 깨십시오. 이렇게 도전하는데 그러면 이 본문의 흐름이 깨져버려요. 사실 성경이 늘 맥락을 갖고 있죠. 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글을 쓴다고 할 때 서론 본론 결론이 있게끔 돼 있어요. 이 사건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이야기하는 맥락 속에 있다면 그런 맥락 속에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향유 붓는 것을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는 뭐였냐면 가룟 유다가 잠깐 그거 비싼 건데 그렇게 이제 좀 엉뚱한 그 모습을 보이니까 예수님이 그 의미 부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건 뭐냐면 과연 마리아가 진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려고 했을까? 이거는 그냥 마리아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걸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굳이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텍스트에 언급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건 뭐냐면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이 행위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다. 장사를 예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13장 예수님의 발 씻기심 사건인데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세족식 해보신 분 계십니까? 세족식 수련회 가가지고 끝나는 날 발 씻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라 그러니까 우리도 발을 막 씻어요. 의미도 모르면서. 근데 정말 남의 발 제가 씻어봤는데요 참 멋있겠더라고요. 여기서 말이죠, 이 발 씻음의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을 한번, 이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오해할 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이 사건의 동기가 됩니다.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아 이게 조금 엉켰네요. 베드로가 이르되 요건 좀 지우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딱 씻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런 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발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목욕시키셨다는 뜻이죠. 목욕시키셨다는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죠. 언제 목욕시키셨나요? 네. 사우나 가가지고 같이 목욕하고 그랬다는 말이 없잖아요. 네. 자, 이 목욕을 시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발을 씻는 것은 그런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 보면 발을 씻지 너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아, 요건 좀 따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목욕과 함께 발 씻음의 이런 행위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발 씻다는 것은 아니 목욕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죄의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뜻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발 씻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원죄를 우리가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한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이 발 씻는 걸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 씻는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이에요. 신앙적인 차원이에요. 동의가 되십니까? 저 아멘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족식할 때, 그러니까 수련회나 뭐 수양회 끝나고 이렇게 세족식할 때,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뜻으로 많이 하잖아요.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왜냐? 베드로가 내 발을 씻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상관이 없다. 관계의 단절을 언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이미 시작된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치로 이 발 씻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에 연결된 말씀이 14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시작된 연합된 관계 속에서 제사함을 받는 그러한 과정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하는 의미로 이걸 우리가 이해했다면 그것을 또 누구한테 하라고 그래요? 서로 하는 거죠. 서로.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를 하고 용서를 통해서 형제를 사해주는 그러한 용서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에게 잘못했어요. 자,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굉장한 그 미움의 마음을 가져요. 근데 A라는 사람이 그걸 알고 B라는 사람에게 와서 용서를 구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그 A라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A라는 사람의 그런 그 사죄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죄가 사여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나중에 이제 또 한 번 나와요. 너희가 땅에서 죄를 사하면 하늘에서 죄를 사하여 할 것이요. 굉장한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랑의 주제와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러니까 한 번 용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를 해주시는데 그것은 발 씻음을 통해서 하나의 그런 퍼포먼스죠. 그걸 통해서 이렇게 그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발 씻어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해주는 거. 예, 상대방의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행사하지 않고 이것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남용이라는 것은 아, 내가 용서하는 사죄하는 권세가 있으니까 절대로 사죄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누구에게 피해가 와요? 본인에게 피해가. 새 창조, 새 에덴의 질서의 축복스러운 삶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성경적 그런 관점에서 참 인간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해왔는데 이걸 좀 더 넓혀서 얘기를 하면 에덴 회복의 삶을 사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서론이고요. 아주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짧게 이제 오늘 본문 성령을 받으라 20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장 1절부터 18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그런 그 하나의 정황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과정이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에 보면 그 우리가 이제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과정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까지 할 정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거든요. 장사의 과정.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숲에다가 향유로 딱 이렇게 몰약으로 시신을 깨끗이 정결케 하고 또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아주 그 럭셔리한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고 세마포를 입히고 왜 이렇게 장사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을까? 이건 조금 다른 주제이긴 한데요. 이건 약간 이제 변증적인 그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이제 전도를 할 때라든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주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데요. 왜 이렇게 장사 지내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할까? 죽었다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꽝 도장 찍는 거예요. 아니, 죽지 않은 그 시신을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지낼 수 있나요? 근데 아주 그 일부 아주 똑똑한 신학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기절설이거든요. 그 다음에 도적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해다가 부활했다고 이렇게 떠벌리고 다녔다. 도적설. 이런 기절설이나 도적설을 아주 일거에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 장사 지냈다는 말이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됐다. 죽지 않으면 이게 가능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왜 보내셨나요? 너무 좋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틀리진 않죠. 근데 빈곤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는가? 왜 태초에 활동했던 그 말씀이 종말에 육신이 되었는가? 네. 새로운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작한 것은 반드시 끝내셔야만 됩니다. 불완전하다라는 거의 특징이 뭐예요? 시작했는데 마무리가 안 돼. 알파는 있는데 오메가가 없어요. 이게 불완전함에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과 관계해서 생각해 본다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알파가 요 오메가입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시고요. 시작하셨으면 끝내주시는 분입니다. 그 때문에 에덴에서 시작하셨던 창조의 목적. 근데 타락을 인하여 에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처음 계획하셨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회복의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다가 이제 마침내 창조 때 활동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을 놓치면 안 돼요. 내 중심을 읽느냐 하나님 중심을 읽느냐의 차이예요. 성경 읽을 때 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회복의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가 이런 관점에서 읽으셔야 제대로 성경이 읽힐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보냄의 목적이 뭘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목적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열두 제자로 시작되어 세워진 교회 공동체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목적이 뭘까요? 새 창조의 역사를 드러내도록 선포하도록 또 거기에 동참하지 못한 자들을 불러서 동참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창조의 목적대로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여러분들의 시야가 더 넓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나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틀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빈곤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빈곤한 복음부터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 창조와 회복과 성취와 완성을 아우르는 이 큰 그림을 그리는 이 정말 온전한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이 정말 변화무쌍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세상 이 세상의 세력, 여러분 날마다 부딪히고 계시죠? 여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어요. 빈곤한 복음 가지고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왜소하고 폐쇄적이고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 내 개인의 내 가족,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봐야 돼요. 이 우주를 봐야 됩니다. 창조를 보고 새 창조를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이 공동체가 세상을 품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그 도전, 정말 그 집요한 그 소위 천민 자본주의, 자본이 최고다라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의 끝에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례 때 세례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바로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는 그 말씀의 구체적인 실현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학자들과는 원래 성령이 오시면 사도행전 2장에서 발생하잖아요. 요것은 요한복음적인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과 에스겔 30장 9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봐야 예수님의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온전히 이해될 수 있어요. 우리 금요일 토요일 날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좀 오리엔테이션 시켜드렸어요. 자,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죠. 여기 보면 제가 왜 이렇게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내쉬며라고 하는 이 동사가 불어서라고 하는 동사하고 불어넣으시냐고 하는 동사하고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제가 잘난 척하려고 이렇게 헬라어를 쓴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똑같은데요. 요거 요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 여기 요거 요 뉴이가 뮤로 바뀌었어요. 요거 뭐냐면 자음접변이에요. 자음접변. 요거 모음 요게 모음인데 모음 다음에는 뉴가 그대로 존재한다. 근데 요게 이게 자음이거든요. 자음 앞에 뉘가 뮤로 바뀌어요. 그런 차이만 있다는 점. 근데 원래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새 본문에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내용 면에서도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자, 숨을 내셨다라고 했는데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마치 예수님이 숨을 내신 것처럼 생기를 불어서 생기를 내신 거죠.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에스겔 37장 9절의 말씀 제가 이전 강의에서 그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죽어 있는 상태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른 뼈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른 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이 말은 마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겠다. 그런 뜻에서 마른 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어떤 그 심볼릭 퍼포먼스죠. 상징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또 한번 2장 7절로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자,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여기서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이 동사하고 여기에 불어서라고 하는 동사하고 똑같은 동사예요. 그래서 에스겔 30장 9절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배경 관계 속에서 이것은 최초로 인간이 시작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The First Humanity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경으로 해서 에스겔 30장 9절에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또 이 배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 만들 때 최초의 인간을 만들었던 것처럼 새로운 인류, 뉴 휴머니티를 시작하시겠다. The first humanity가 있었다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뉴 휴머니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요한이 받아다가 열두 제자를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과 에스겔 30장 9절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의 성령을 불어넣는 열두 제자의 의미에다 적용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런 걸 이제 아재 개그라고 하는데 그 새로운 개그도 있지만 또 이 클래식도 괜찮아요. 가끔 싱겁지만 열두 제자를 통해서 세워질 공동체 무엇이죠? 교회 공동체입니다. 열두 제자를 통해서 세워질 그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내다보시면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에스겔 37장 9절의 성취로 새로운 시대에 그 새로운 주인공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첫 창조의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아담이죠? 하와이죠?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에덴과 같은 곳이죠. 거기 성전이 있었죠. 그래서 나름 예비된 새로운 창조예요. 그 자체로 최종적이지는 않지만 그 가나안 땅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자,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주인공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통치를 대행할 대리통치자가 필요한 거죠. 에덴에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창조 안에 그 창조의 꽃을 피울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될 새로운 주인공들 바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열두 제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새로운 공동체로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면 안 돼요.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우리 교제 가운데 축제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새 창조에 찬양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으로 나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영광 속에 들어오지 못한 하나님을 떠난 자들로 영광으로 돌아오라고 정말 복된 삶이라고 그래야 인간의 인간됨이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까 제가 발씻음 얘기하면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서로 죄를 사하여 줍시다. 서로 미워하는 마음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뭐가 더 쉬운 삶이에요? 미운 마음 계속 갖고 있는 게 쉬워요? 아니면 그걸 내려놓는 게 쉬워요? 뭐가 더 우리에게 기쁜 일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인간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꼭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살맛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 딱 지나고 나면 또 그 미워하는 사람이 또 생겨. 아니 생기는 게 아니라 만들어. 여러분 그런 메커니즘에서 나와야 돼요. 거기에 탁 그 트랙에 딱 올라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아니 그걸 즐기게 돼요. 고통을 즐겨요. 근데 그 고통은 자기를 파괴합니다. 왜? 무질서니까. 하나님의 에덴의 회복이 아니니까. 엔트로피가 상승합니다. 왜 그런 삶을 사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몰라서 그렇죠. 다 알죠. 인간의 경험은 사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왜 몰라요? 이 시간에 여러분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 영광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세요? 아 저기 제가 다른 분에 계셔가지고 아,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분입니다. 자, 조금만 더 드립니까? 지금 속으로 왜 이렇게 길게 하나? 미워 죽겠다. 그 미움을 내려놔 주세요. 적용. 그래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20장 30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함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걸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생명. 여러분 생명은 어떤 언어입니까? 잠깐만 이 생명을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천국에 간다 이런 생명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생명은 창조의 언어예요. 왜요? 1장 1절부터 5절에 읽어보세요. 거기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생명. 하나님이 아담을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이 아담이 흙이 생명이 됐습니다. 창조의 언어예요. 그래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에덴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다. 종말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새 창조의 그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그거 목적 틀렸다고 안 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에덴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이런 에덴 모티브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죠.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은 양을 먹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어떤 그림으로 딱 우리가 연결되시냐면 시편 23편이에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도다. 어떤 그림이 딱 그려지십니까? 에덴입니다. 제가 너무 모든 걸 다 에덴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자꾸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 아직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식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새 창조의 삶에서 서로 섬기고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그 에덴의 그런 풍요로움, 생명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섬기도록 하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이 큰 그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태초에 계셨고 창조주로 활동하셨으며 종말의 말씀으로 오셔서 새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새 창조의 주역으로 활동하신 표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표적의 시작은 가나오니잔치 사건을 시작해서 절정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새 창조의 사역에 제자들을 초청하시는데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새로운 인류 공동체의 기초로 삼으시고 자신의 권한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자, 이런 위임은 바로 우리 공동체에게도 연속이 됩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패턴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이 지식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확신. 예. 지식과 확신, 새 창조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사실, 에덴이 회복됐다는 사실, 그것을 아는 것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신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새 창조의 주체로서 교회의 사명을 확고히 하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또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은 바로 우리가 먼저 새 시대의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게 막 넘쳐나가지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고백을 하고 막 이 넘쳐나서 세상에서 이 에덴의 그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의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그 정신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시대의 정신은 새 창조가 왔다는 것입니다. 에덴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나타난 말씀의 역사로, 태초에 활동했던 그 말씀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나가 새 창조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